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서방국들의 러시아군의 계속되는 공세에 맞서기 위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증대 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미국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들로부터 새로운 주요 기여들과 더불어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관리들이 미국 정부가 G7 동맹들과 조율 아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대화의 가장 최선두에 서길 기대하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실질적인 제안들이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상들이 유럽연합 이외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부분 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또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휘발유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M777 국산포를 겨냥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과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고정밀 야포를 사용해 미국산 155mm 국산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M777 국산포를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모두 자산 소모율이 높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공격적인 정책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취하고 있는 이기적인 노선의 부정적 영향력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서방 파트너들의 변화와 변덕스러움에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제관계를 재조정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이란과 석유와 가스 공급 교환과 보급 중심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화 역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항구들에서의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국방부 대표단이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당사자들은 터키 상선의 안전한 출항과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과 더불어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약 5천만 인구가 기근 또는 기근과 유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항구 인근에 설치한 기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가 터키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이후 처음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무하마드 왕세자를 맞이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무하마드 왕세자의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관계 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무하마드 왕세자의 이번 방문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위기 이전 기간으로 복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시선은 앞에 고정합니다. 한쪽 발을 들어서 반대 다리 뒤에 발등을 붙인 자세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나이 50이 넘은 중장년이고요. 그런 한발 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최신 보고서 내용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스포츠부 의학 전문가들이 이끌고요. 영국과 미국, 호주, 핀란드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신체 균형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12년간의 연구 결과인데요. 최근 영국 스포츠의학저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연구 참가자들은 브라질의 백인 1,702명이었습니다. 이 한 발로 서 있기 자세를 못한 경우가 5명 중에 1명꼴인 21% 정도였는데요. 7년 뒤에 참가자들의 건강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123명, 그러니까 참가자의 7.2%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자, 실험 결과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해봤습니다. 한 발 서기에 성공한 경우는 4.6%, 실패한 경우의 사망률은 17.5%로 나왔습니다. 나이나 성별, 비만도 등을 다시 다른 건강 변수도 고려를 했는데요. 여전히 한 발 서기를 하지 못했던 참가자의 사망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과 사망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아닙니다. 또 브라질에 사는 백인이라는 이 참가 대상의 한계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발로 서는 균형 잡기는 근육, 혈관, 또 두뇌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또 근력 건강과는 다르게 균형 감각은 60살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대한 신체 검사에서 이 한 발 서기 항목을 추가한다면 건강관리나 또 사망률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제안입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세 번 한쪽 다리로 1분씩 서 있는 자세. 노인들의 낙상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이 고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의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한국 서울에서 열린 북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 문제, 또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생각해보는 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소강 상태 후에 오전부터 다시 비 내리는데요. 먼저 평안남도 내륙 지역과 자강도, 함경북도를 시작으로 비 내리고 오후에는 평양, 황해도 신계, 양강도 쪽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양이 크게 다릅니다. 30에서 10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12도고요. 희산이 16도, 중강청진 1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9도입니다. 함흥, 개성, 평양 20도고요. 원산, 장전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낮에는 신의주와 평양이 28도, 사리원 29도, 원산 31도, 장전과 함흥은 32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희산과 중강, 개성이 26도고요. 청진 25도, 삼지연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쪽이 1에서 3m, 먼바다는 1.5m에서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23일과 24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됩니다. EU 지도부는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4년 만에 터키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올해 1분기에 100명 이상을 사형에 처했다고 유엔이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을지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네, 이번 회의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EU 지도부는 EU가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가 표결해서 후보국 지위를 얻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EU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당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난기류를 만났는데요. 지난 16일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현지에서 합류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한다고 발표해서 동력을 얻었습니다. 루마니아도 EU 회원국입니다.
네. 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얻을 걸로 낙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11개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더 전화할 거라면서 27개 회원국 모두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EU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 이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게 EU 후보국 자격을 부여할 걸 권고했습니다. 당초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 달인 3월에 EU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조지아는 집행위원회의 권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기까지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군요.
네, EU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는 자국의 사회제도나 경제구도, 인권, 법치 등이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EU 질문서에 세밀하게 답변해야 하는데요. 수천 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이 질문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제서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전체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통상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된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만인 2월 28일에 EU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EU 지도부는 지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신청부터 표결까지 불과 4개월 걸린 셈입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EU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식량 위기 문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군사, 인도주의적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논의하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금과 관련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전황 전해주실까요?
네, 러시아군이 22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수출항의 하나인 무콜라이오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센게비치 무콜라이오 시장은 연료와 윤활유 등을 보관하던 민간기업 두 곳이 미사일에 맞았고 도시 거의 대부분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고 전했는데요. 캐나다의 곡물기업인 비테라 그리고 미국 기업인 번지는 이 무콜라이오에 있는 자사의 곡물 터미널이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전선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세베로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만간 루안시크주를 완전히 점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시크 주지사는 21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주변 3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시찬스크는 세베로 도네츠크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쌍둥이 마을로 불리는 곳인데요. 하이다이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방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알려진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3일 터키를 방문해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가 터키를 방문한 건 지난 2018년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은 처음입니다.
예, 거의 4년간의 그 양국 관계를 경색시킨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 자말 카쇼기시 사건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카쇼기 씨는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이었던 반체제 언론입니다. 피살 당시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10월 결혼 관련 서류 때문에 이 터키인 약혼녀와 함께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사우디 최고위급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모하마드 왕세자를 지목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일부 맹목적인 충성파 측근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사우디와 터키 양국 관계는 계속 나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자체 수사를 통해서 파장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터키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터키를 압박했고요. 용의자들에 대한 골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4년 만에 이 양국 관계 해빙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는 4년 만에 터키를 찾은 사우디 왕세자를 극진히 예우하면서 이날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서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왕세자는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을 내고 두 나라가 이제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나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로이터 통신은 두 사람이 에너지와 안보,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교역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터키의 한 고위 관리는 두 나라가 무역, 항공, TV 방영물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상호 비판적인 보도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모하마드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현재 터키가 두 나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터키는 지난 4월에 카쇼기 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사우디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꾸준히 관계 개선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네, 터키가 이렇게 더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터키는 최악의 물가 상승과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는 특히 내년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 궁지에 몰린 에르도안 대통령이 돌파구로서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중동의 부자 나라입니다.
네, 자 터키와 사우디 양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살해된 카쇼기 씨의 약혼녀인 하티제 젠기스 씨는 23일 모하마드 왕세자가 해외 순방을 다니고 정당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살인자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입니다. 자, 이란의 사형 집행 실태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유엔이 21일 이란의 올 1분기 사형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나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 석 달간 100명 넘게 사형에 처해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사무소 부대표가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해서 이 관련 보고서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나시프 부대표는 1월부터 3월까지 적어도 105명이 처형됐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전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나시프 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적어도 310명이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은 여성이었고요. 그 전해인 2020년에는 260명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뭐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마약 관련 범죄 등 통상 중형으로 다루지 않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나시프 부대표는 3월에만도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52명이 이 처형을 위해서 시라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나시프 부대표는 이란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시프 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적어도 2명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고요. 85명 넘는 소년범이 지금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명이 넘는 청소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시프 부대표는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이란 대법원이 지난 2월에 소년범으로 선고받고 18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해온 한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취소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시프 부대표가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나시프 부대표는 또 이란에서 인권 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1년의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인권 침해가 속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과 5월에도 교사, 법조인, 노동계 인사들, 예술인, 학자 등 적어도 55명이 시위 도중에 체포됐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은 이 유엔 보고서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악의적이고 편향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메흐디 알리 아바디 주 제네바 이란 대표부 부대표는 이란의 오명을 씌우기 위한 서방의 악랄한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고귀한 인권을 정치적인 도구로 격하하는 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 당국이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보건당국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함유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연방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유류 관련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나서서 연방 유류세를 오는 9월까지 석 달 동안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요청을 한 겁니까?
네, 그만큼 유류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요, 23일 현재 일반 등급의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은 $4.940입니다. 1년 전이 $3.072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른 건데요. 백악관은 특히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2나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유류세 면제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네, 휘발유에 붙는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 약 18센트고요. 그리고 경유에는 24센트의 연방 유류세가 붙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유류세 면제 방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갤런당 $5 하는 휘발유 가격이 약 3.6% 내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연방 유류세 일시적 면제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연방 유류세 면제 조치 하나만으로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각 가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면서 숨쉴 틈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연방 유류세가 면제될지 안 될지 그 이행의 중요한 열쇠는 지금 의회가 쥐고 있는 건데요. 자, 의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 같은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이런 방안에 난색을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보통 백악관이 하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곤 했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조치는 결국 정유업체 등의 이익만 불려주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류세 면제로 인해서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터 드파지오 미국 하원 교통 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요, 유류세 면제가 주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시에는 도로와 교량 확장 그리고 신규 건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이 사용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에서 100억 달러의 자금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런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유류세를 면제하더라도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는데요. 올해 재정적자를 1조 6천억 달러 줄인 만큼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들어갈 100억 달러를 다른 곳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끌어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연방 유류세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고요?
네,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면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이 연방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각 주의 주 정부도 관련 조처에 좀 나서달라고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각 주의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코네티컷주와 뉴욕주 주지사들은 일시적으로 주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리고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주지사들은 세금 등의 인상을 연기했다고 예를 들면서 다른 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이 기름값, 자동차 가스값이 좀 인하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려면 여러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요, 연방 유류세 면제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면서 이는 각 주의 개별 유류세 면제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정유 및 가스 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이 합쳐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에너지부 장관과 정유 또 가스 업체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일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레놈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요, 유류 공급을 늘리고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체와 논의할 예정인데요. 유류세 면제 시에 보게 될 가격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류세 관련 조처, 선거에 염두를 둔 대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과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36%로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8월부터 줄곧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4%는요, 현재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라고 꼽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진단검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후생부는 22일 발표에서요, 5개의 민간 시설을 통해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요, 모든 미국인은 원숭이 두창 감염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진단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진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받게 될 곳이 5곳 민간 시설인데요, 어디입니까?
네, 레코프와요, 이지스 사이언스,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 그리고 소닉 헬스케어 이렇게 다섯 시설입니다. 의료진은 오는 7월부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전까지는 이 원숭이 두창 검사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네, 이전에는요, 정부의 실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했어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정은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신규 확진 식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초기 진단에 신속히 나서지 못해서 확산세를 키웠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발표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감염자 수는 142명입니다. 지역은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24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감염을 피하려면 지금까지 파악된 그 감염 경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로입니까?
네, CDC는 초기에 원숭이 두창 감염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혹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C는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경우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요. 사흘 이내에 얼굴이나 손, 발바닥 혹은 생식기 주변 등에 발진과 수포가 생깁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곧바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앞으로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함유량을 줄이는 그런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21일 발표에서요, 바이든 행정부가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함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예고한 이 규정의 목적은 뭡니까?
네, 니코틴의 함량을 줄여서 흡연의 중독성을 낮춰 금연을 보다 쉽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네, 이런 규정 예고, 뭐 정치적인 어떤 맥락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암 관련한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 정책과 연관돼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바이든 행정부는요, 앞으로 25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최소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계획과 그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FDA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48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예방 가능한 사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흡연이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단지 흡연자들에게 유해할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들에게도 나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7,300명 이상입니다. 인명피해에 더해서 경제적 손실 문제도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FDA는 흡연을 통해 매년 직접적인 의료비용이 3천억 달러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유해한 건가요?
네, 니코틴이라는 물질 자체가 인체에 그렇게 크게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물질이 매우 중독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게 됨으로써 인체가 연소 물질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이 금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FDA는 성인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매년 진지하게 금연에 도전하지만 대다수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강한 중독 물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클리프 FDA 국장은요, 담배의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줄여서 기대할 수 있는 금연 효과 어느 정도입니까?
네, CDC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등 젊은 흡연자들 가운데 금연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중독성을 줄이게 되면 실제 금연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FDA는 니코틴 함유량을 줄이게 되면 약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흡연자 500만 명이 1년 이내에 금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각계에서 많은 반응이 나왔네요.
네, 먼저 어린이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 이라고 하는 금연운동단체는요, 담배 문제에 대한 정부 최고위층의 약속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담배 말보로를 제조하는 업체인 알트리아는요, 정부의 금연 정책은 성인 흡연자들로부터 제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담배 니코틴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어떤 절차 남아 있습니까?
네, 우선 FDA가 오는 2023년 5월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하고요.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을 겁니다. 이 같은 과정은 최소 1년 이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규정이 발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전문가들은 담배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규정안에 반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 증진, 또 통일 시대를 위한 희망을 생각해보는 음악회가 한국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 포럼이 주최한 241 뮤직 통일 꿈나무 희망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국제학교 홍지우회 다섯 명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난 날아올라 내 꿈을 위해 비닐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난 설레요.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마당에 나온 암탉 OST 바람의 멜로디를 부르고 있습니다. 2022 통일꿈나무 희망음악회는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 포럼이 주최하고 투포원 뮤직이 주관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북한 아동 청소년 인권 문제와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이 음악이라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과 행복한 통일시대를 노래하는 것에 목적을 가졌습니다. 투포원 뮤직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는 투포원 뮤직이라고 음악을 통해서 북한 이제 청소년 인권과 통일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하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학교 동아리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학교 이외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위주로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매해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발로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해마다 조금씩 구성원은 바뀌기도 해요.
통일 꿈나무 희망음악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열려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머니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더불어 여러 단체의 후원과 관심으로 더 뜻깊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좀 친분 있으신 어머님들이 음악을 전공하신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을 다니다 보니까 뭐 봉사활동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아이들도 뭐 전공은 아니지만 취미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북한 민주화청년포럼 대표님과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선음악회 저희는 기부금 을 모아서 이제 단체에 드리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가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에 못 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출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올해는 투포원 뮤직 동아리 학생들과 서울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음악회의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학생들까지 모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모두 7개 공연으로 이루어졌고요. 공연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습니다. 서울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이 음악회 참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9학년 염다은 학생의 어머니 김혜연 씨에게 들어봅니다.
저희도 처음 음악회에 참여하는 거고요. 같이 하는 뜻이 맞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에 악기를 하던 친구들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합창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그렇게 뭐 많이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아이들 자체도 서로 이제 노래를 하면서 크는 계기가 됐고요. 친구들을 이제 돕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잘한다는 거에서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다음 곡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추고 눈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하자는 간절함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크라이나,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죠. 힐 더 월드를 부릅니다. 학생들은 이 음악회를 위해 두 달 동안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연습했다고 합니다. 7학년과 8학년 그리고 9학년 학생들 6명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곡을 선보였는지 9학년 최현서 학생에게 들어봅니다.
여러 색깔의 학년들의 새로운 목소리가 담으면서 바람의 멜로디하고 Hear the World를 불렀는데 바람의 멜로디는 약간 경쾌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10대들의 어린 마음을 좀 많이 담은 것 같고 Hear the World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좀 위로해보고자 이런 노래들을 선택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노래 연습하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진심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연습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울었거든요. 혼자 뒤에서 너무 안 맞아서 조금 슬펐는데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으려나 우리의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애들 한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9학년 염다은 학생은 관객들 앞에서 합창하는 것이 정말 떨렸지만 이 음악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음악회도 북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모임 같은 걸 하면은 정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아직 그래도 얘기를 들으면 이런 점들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좀 인권이 훨씬 더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염다은 학생의 어머니 김혜연 씨는 이런 음악회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제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음악회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도 있고 무대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이제 피해를 봤던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희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탈북민 관객들의 소감을 듣는 짧은 토크 콘서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박광일 대표와 탈북민 3명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땠습니까?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제 생각이 인권중진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중진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좀 부드럽게 엮을 수 있는, 거부감 없이 엮을 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닌가.
박광일 대표의 초청으로 흔쾌히 참여했다는 탈북민들은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남북 주민이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보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릴수록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 학생들에게 아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뭐 작은 활동이나마 예, 하고자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뭐 장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통일이 되든 서서히 통일이 되든 좀 더 많이 알아가면 그 융합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북한 이탈주민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더 강렬하고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새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탈북민 관객들의 소감을 끝으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음악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또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어머니들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무대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포원 뮤직의 김미경 씨는 행사를 마친 소감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준비할 때는 공부하랴 그 시간 쪽에서 연습하랴 되게 힘든데 음악회가 끝나면 너무너무 또 뿌듯한 거예요. 자꾸 이제 감동이 커지고 또 이런 기구 모은 게 어떤 결과물이 또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어떻게 했다는 상황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특히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자기가 봉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다음에도 할래 친구들이랑 같이 나갈래 그렇게 되거든요. 감동적이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더불어 김미경 씨는 함께 나누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훗날에는 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랬고요. 또 미래 통일 세대로서 남북 통합을 이끌어가는 청년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 분단된 상황이고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봉사에 참여를 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나 주변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 크면 어른이 돼서도 아주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이 든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inviting me.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Yes, and I have a feeling that this episode is not about going on a picnic.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 something fishy.
What do you think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Gut feeling 또는 hunch, 직감, 예감이란 뜻인데요.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직감을 믿어요? 나는 어떤 예감이 들어요.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뒤에 어떤 예감인지 설명하면 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I have a hunch.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그가 회사에서 돈을 훔친다는 또 다른 문장 보시죠.
I have a gut feeling.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hiding something.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smell something fishy.
이 표현도 짚고 가죠. 뭔가 수상하다 이런 말인데요. 생선 비린내가 난다.
Smells fishy.
실제로 생선 비린내가 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수상한 미심쩍을 때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
smell something fishy. Smells fish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촉이 온다, 어떤 예감이 든다라는 표현, gut feeling과 hunch 말고 something tells m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mething tells me that David is in trouble.
I have a strange feeling that David is in trouble too. What makes you think so?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I think you're probably right. You have a sixth sense.
베이비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Something tells me. 왠지 뭐뭐인 것 같다. 왠지 뭐뭐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I have a strange feeling.
느낌이 이상해요.
That David is in trouble.
데이빗이 공경에 빠진 것 같아요.
What makes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몰라요. 그런 느낌이 와요. 같은 표현으로 on a hunch. 그런 느낌입니다. 직감이 그래요. 그냥 촉이 와요.
I have a hunch. On a hunch.
또 오늘 나온 대화에서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사용해도 비슷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감이 있죠.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육감은 여섯 번째 감각으로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어떤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할 때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감이란 뜻의
premonition.
premonition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remonition.
예감은 예감인데 나쁜 예감이 들 때 사용합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Really?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존이 자신의 고양이가 다음 달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고 답했죠.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나쁜 예감.
Premonition.
끝으로 직감, 겉필링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Usually, unless I think I'm wrong.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ed something fishy.
Well, what do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네,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직감, 예감.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Something tells me. 어떤 예감이 든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